News Focu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 방문 중 북한 측에 만남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올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환,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과 도쿄, 베이징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북한 측에 만남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요. 먼저 비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The United States does not.
비건 대표는 한국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이제 일을 할 시간이고 이 일을 끝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서 공개적인 만남을 제안한 건데요. 북한 측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북한은 비건 대표의 만남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비건 대표 빈손으로 돌아온 셈인데 북한의 이 같은 무반응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사실 그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사실 엇갈린 반응을 처음부터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건 대표의 제안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랬는데요. 새로운 말하자면 유인책이 없다라 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게 맞아떨어져서
네.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건데요. 보시면은 비건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지난 11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토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여러 가지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도발로 규정하고 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또 지적했었죠.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연한 준비를 할 말하자면 용의가 있다라는 점을 밝혔었고요. 또 아울러서 동시적인 그리고 병행적인 비핵화 조치, 상응 조치를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지난 1년여 동안 계속해서 그 언급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유연한 접근 방식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 아닙니까? 그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북한이 한 가지 비핵화 관련한 조치를 하면 미국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사실 잘 맞지가 않았었고 클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이번 새로운 논평이나 또 비건 특별대표의 가방에 새로운 뭔가 어떤 제안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져간 것이 공개적으로는 적어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전문가 분석들이 주류입니다.
네, 궁금한 게요. 비건 대표가 서울에 가면서 미리 북한 측과 판문점 회동을 약속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그것이 이제 가장 미스테리하고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미국의 그 북한 문제 그 실무 총책임자죠.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했지만 북한 당국자를 결국 못 만나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 16일 그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해서 결국 이제 빈손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이런 일인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건 대표가 서울에 가기 전에 북한 측에 만나자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서울로 갔느냐 하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미국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뉴욕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또 네. 한국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는 지금 저 연락사무소 채널이 있으니까요. 한국 측에서도 이제 사전 통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도 이번에도 아마 그 한국에 가기 전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이제 봐야 될 공산이 큰데요. 북한이 이제 결국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왜 응하지 않았냐는 이제 방금 설명을 들으신 거고요.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북한이 안 나왔냐 이것이 이제 가장 그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그 요미우리 신문이 그 최근 그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아, 요미우리 신문은 그 한미일 그 협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비건 대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기 전에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북한이 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그 일종의 그 입장력, 그 전제 조건을 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건 대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판문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기 기자 연급처럼 북한이 구체적으로 그 협상 재개 조건 제시하는 게 제재 완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북한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아, 그 북한 측의 표현으로는 사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을 연기가 아니라 중단해야 된다 또는 취소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또 적대 정책의 주요한 말하자면 요소로서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공식 논평에 굉장히 자주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핵심 말하자면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전제 조건이 되다시피 북한 측으로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협상이 네. 재개되기까지가.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양측의 협상 재개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당장으로는 뭐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 아, 요번에 이제 북한이 그 무반응으로 일관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공개적으로 비건 나는 당신 볼 생각 없다 이렇게 또 뭐 그 딱 부러지게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 무반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요. 북한이 상당히 면밀히 관찰을 했고 반응을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지난 한 두세 달간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총공세라 할 정도로 이제 미국을 압박, 그 대미공세를 폈는데요. 그 자세히 보면 거둔 것이 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용인한 이런 것도 이제 하나 거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12월로 예정됐던 미한 대규모 그 연합 공중훈련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중단, 연기를 일단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그 10월에 벌어진 그 미북 실무 협상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그 양보안 이런 것을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평가를 하고 미국의 어떤 그 정세가 좀 풀리면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네. 또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그 대화 시한입니다. 연말 시한을 정했는데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시한이고 또 예. 연말로 협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건 특별대표나 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진전을 이뤄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대와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시한이 지나면서 북한 측이 어떤 말하자면 도발 내지는 조치로 맞설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달부터 미국은 다양한 말하자면 군사, 정보, 전략 자산들을 동원해서 한반도 상공을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동향 그리고 감청, 감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쩍 강화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다음 단계, 만약에 연말 시한이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가운데 넘어갈 경우에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말 미한 간 소통은 더욱 잦아진 것 같아요. 비건 대표 서울 방문 중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고요. 또 바로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현재의 미북 교착 상태를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그 동창리에서 그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 미국이 포착하자마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또 비건 대표도 이번에 서울에 가서 그 청와대를 예방을 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논의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제 그 미북 간의 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 또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한국 정부 문재인 그 정부가 미북 간의 이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건 대표가 또 예정에 없던 중국도 들렀습니다. 마침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완화를 이렇게 제안하는 그 내용의 결의안 제출 시점과 맞물렸는데 비건 대표가 중국 측과 이런 또 제재 문제도 좀 논의했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도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방안이 바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입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이 바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압박이 바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유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전혀 틀리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보는 시각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하고는 사실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건 대표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또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한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연관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그 동창리에서 그 일종의 도발 엔진 실험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약 7분간 뭐 그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건 대표가 오기 직전에 이제 상황이라는 걸 볼 적에 아마 북한이 사전에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 비건 대표의 방안하고 좀 맞물려서 이것이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미사일 같은 이런 발사를 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대미 압박의 경고 신호를 계속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말 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 시한 제시 배경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연말 시한이 처음으로 공식화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나온 시점이 지난 4월 13일 아니었습니까?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시점을 보면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그 배경과 관련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데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미국 측에 분노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전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발언 자체를 보면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말 시한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그다지 큰 말하자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뭔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 단호한 뭔가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이 필요했다 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배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미국의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연말 시한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에서 진전을 본다는 것은 연말이 말하자면 시한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현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하자면 교착상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으로서 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네, 올해도 이제 한 일주일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 안에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것인지 또 이렇게 꽉 막힌 미북 협상이 좀 풀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능성이 이제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비건 대표가 그 서울을 방문했지만 대화의 기회가 지금 뭐 마련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이제 미북 간의 협상이 되려면은 타이밍, 그 양국 간의 그 정치적 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그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하원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 국내 정치적으로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지금 북한 문제보다는 그 탄핵이라는 이 정치적 궁지에서 어떻게 이제 빠져나오느냐, 이것을 이겨내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같은 그 외교 사안은 좀 그 순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발언이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로리 로빈슨 전 북부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사령관이 지난 18일에 북한은 상당한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로빈슨 전 사령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 time he tests, he's testing. And you know we get concerned about failure.
로빈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성공보다 실패로 미사일 역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로빈슨 전 사령관이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역량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물론입니다. 실제로 미군 당국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 중장거리 그리고 대륙간 탄 탄도미사일 이렇게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물론 미국이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려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ICBM과 관련해서 대기권으로부터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그동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일단 사거리 면에 있어서는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것이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데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ICBM의 장착할 수 있는 역량도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미국 내에서 재진입 기술 여부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몇 차례 두 차례 엔진 시험을 동창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관련 시험일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체의 힘을 키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거리도 늘리고 이것이 바로 엔진 시험이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재진입과 관련한 기술도 역량을 그 시험을 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이 미국을 향한 최근의 움직임은 그런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최근 북한이 담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 미국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크리스마스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담당하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이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찰스 브라운 사령관은 이제 미 태평양 그 사령부에 속한 공군 담당 인재 사령관인데요.
예.
최근 워싱턴에서 그 국방 전문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브라운 사령관이 이날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여러 번 발사했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많은 언론의 그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브라운 사령관의 이 같은 전망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 그 이제 미군 전략 자산의 24시간 감시 체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 중순 이후로 그 미군은 온갖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한반도 상공 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라는 게 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모든 형태의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도 띄워서 그 감시하고 감청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 당국으로부터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체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관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다음 단계 군사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군 당국자들의 고위 발언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민간인들과는 달리 상당 부분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또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예상되는 행동과 관련해 또 다른 분석도 있죠.
네, 주로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방 당국자 또 전문가들은 이렇지 그 북한이 정한 그 연말 시한이 이제 다 되고 또 비건 대표도 이제 빈손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 얘기대로 ICBM을 쏘지 않겠냐 이런 관심 이런 전망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ICBM을 뭐 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지금 그 ICBM을 쏘면요 바로 미국이 이제 원칙적인 대응 그 강경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 문제를 그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보면은 북한이 또다시 ICBM 같은 걸 쏘면은 석유를 그 옥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제재가 강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제재를 풀어내는 것이지 제재를 그 ICBM을 쏴서 제재를 그러면은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ICBM보다는 저강도 도발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사일 엔진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때를 좀 보지 않겠냐 ICBM은 나중에 쏘더라도 나중에 쏘지 않겠나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소위 말하는 그 레드라인 ICBM이나 핵실험을 한다 이렇게 치면 미북 협상 판이 깨지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그 기본 바탕은 쌍중단입니다. 중국이 예. 얘기했던 쌍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대신에 미국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것이 기본 틀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시켰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압박 제재 추가 제재를 통한 압박이 됐던 군사 행동에 말하자면 암시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은 사실 곧바로 비핵화 협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북한이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형 도발에 나서면 미국은 어떤 옵션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으로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그 원칙적인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그 명백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요. 그 안보리에 일단 이것이 회부가 되고 또 기존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면은 방아쇠 조약 그 일종의 그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걸 발동해서 북한의 그 석유를 좀 더 옥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공산이 크고요. 따라서 이제 제재가 강화되고 또 북한에 대한 고립 이런 것이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더군다나 국내적으로 상당히 그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른 협상을 북한이 ICBM을 쐈는데 협상을 한다? 이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둘러싼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하원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매일매일 올리는 그 트위터의 글을 보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한 맞대응 그리고 여론전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하루에도 수십 건씩 트위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예외 없이 민주당에 대한 비난 그리고 자신의 그 결백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서 트위터 활동을 좀 중단하고 좀 조용히 관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던 이미 북한과 관련한 트위터가 그 트위터 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트위팅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발언 자체도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관망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온통 탄핵 소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한 것인가 여기에 쏟아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문제는 사실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만약에 북한이 뭐 ICBM을 발사한다거나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화염과 분노로밖에 갈 수 없을까요?
네, 화염과 분노는 이제 거의 뭐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니까요. 뭐
예.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원칙적인 대응을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그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 쐈는데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것은 뭐 그 만약의 경우입니다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만일 동맹국인 한국, 일본 또는 미국령 괌에 떨어지거나 괌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은 벌써 지금 동해나 그 태평양상에 이지스함 여러 척을 그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요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이 거의 그야말로 군사적 충돌 상황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그 위험한 지금 그 상황이 있고요. 화형과 분노로 가겠냐, 전쟁으로 가겠냐,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한 그 강경한 상황이 조성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강경 대응, 원칙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예, 하원은 이미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엇갈린 관측이 있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것을 논의하지 않고 아예 탄핵 소추안 자체를 기각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그 기각을 표결로서 예. 기각시키는 거니까 이제 상원으로 회부되면 바로 상황이 끝나는 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놓고도 상원에 상정하는 것을 지금 미루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탄핵 소추 문제를 내년 대선에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여론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런 상황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탄핵과 관련한 미국 내 여론은 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탄핵 하원에서의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고무돼 있고 또 민주당은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이라든지 또 의회의 절차 등을 보면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늦어도 1월 말이면은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도 모두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후에 미국 실무 협상을 재개하는 게 북한에게도 좀 유리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탄핵이라는 상당히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탄핵에 오로지 지금 신경을 쓰고 북한을 비롯한 외교 사항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 이제 지금 그 언론의 그 예측대로 1월에 이제 탄핵이 다 끝나고 상원은 또 이제 미국 그 공화당이 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이제 무산될 기각될 공산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일종의 그 정치적 승리자가 됩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폈는데 이것을 이제 이겨낸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영어로 얘기하면 political 캐피탈,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지금보다는 한결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만일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이것이 벌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운신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북한으로서도, 지난 10월, 그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보다는 좀 좋은 여건에서 협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유엔이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사실 그 지난 2004년 이래로 15년째 유엔 총회에서 빠짐없이 매년 그 채택돼 온 사안인데요. 내용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그래서
네.
북한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그리고 공개 처형 그리고 비사법적 자의적 구금, 연좌제,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을 문제로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그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결의안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이 15년째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역시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그 사실이 됐다, 진실이 예. 됐다, 이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그 북한 인권 그 결의가 그 유엔 총회에 통과될 적만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일부 국가들은 이거 사실인가? 이렇게 그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이나 모여 있고 아무런 그 재판이나 이런 거 없이 사람을 고문하고 살상할 수 있나? 이런 그 의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그 조사, 유엔 차원의 조사도 있었고 제3자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이제 벌써 15년 동안 계속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계속 유엔에서 통과가 된 이런 것은 물론 북한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이것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지금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번 유엔 조치에 북한의 그 배경 또 한국이 이번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한국 정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 남북관계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조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에 줄곧 이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 것이 이번 조치였다는 얘기고요. 아시는 대로 일본도 이번에 그 특별한 맞습니다.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유럽 연합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초안을 작성해 온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과의 마침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초안 작성국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공동제안국 그리고 일본은 초안 작성에서 말하자면 빠졌는데 특히 일본의 이유는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고자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초안 작성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네, 이 결의안 내용 중에 북한 인권 상황의 그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가능한 조치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 상황에서는 그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그 채택된 그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회부를 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책임자면은 이제 북한의 최고 책임자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책임을 물어라 이런 조항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왜 힘드냐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만일 그 인권 사항을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하거나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하려면은 유엔 안보리가 회부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도 회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에는 이제 5개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그 상임이사국 중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가 전부 다 이제 북한의 그 같은 조치, 그러니까 형사재판소 회부 또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총회에서는 이제 국제사회 일종의 그 공감대 총의를 보여주는 뜻에서 15년째 이제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조항이 들어간 지도 지금 꽤 됐습니다. 그러나 국제 그 안보리에서는 이 문제는 지금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처벌 조항도 어렵고 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놓고 있습니까?
예, 북한은 매년 그렇지만은 이 자국 내에 인권 문제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국제사회에 일치된 의견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관련 문제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강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강제 노동 이런 열악한 인권 상황들을 자세하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소식과 한반도 정세 전망, 그리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